우리는 약 3년간 이어진 팬데믹 기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어떠셨나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팬데믹을 지나왔는데 저는 그 팬데믹을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참 팬데믹 때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잠시 쉬고 그리고 또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는 더 활발히 더 애를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각종 사역과 섬김, 방송사역, 그리고 음식과 쌀 나눔, 그리고 주차장 급료 비상기도회, 또 선교사님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 또 문고리 신방, KWMC 선교대회, 참 더 뛰었던 것 같아요. 그 3년간의 팬데믹 사역을 30분 영상으로 만든 그 영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그 영상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주신 데는 분명히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재물, 눈먼 재물, 그리고 헛된 불로 불사르고 그리고 마음 없는 껍데기만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태를 경고하시면서 성전문을 닫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못 왔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 이전에 껍데기만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혹 다시 돌아간 건 아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졌다는 두려움입니다. 팬데믹 때는 우리가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각종 훈련 모임 또 회의 등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으로 밖에 모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모일 때 어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온라인이 편해져요. 교회도 만약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화장 안 해도 되지요, 옷 신경 안 써도 되지요, 주차 공간 신경 안 써도 되지요. 편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건강의 어려움이나 거리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적 이런저런 박해의 어려움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드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편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헬라어로 필로스,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 동갑내기 모임을 오늘 시작하면서 가족으로서의 교회,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앞에 말씀하시면 앞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고 앞에 14절에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케오스, 오이케오스. 우리가 오이코스를 잘 알고 있는데 오이케오스.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목시켜 주셨고 육체로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신 놀라운 선언입니다. 가족은 피가 섞였지요. 피가 섞인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가 섞였습니다. 무슨 피가 섞였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섞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가족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가족을 보는 눈빛으로, 뭐 실제로 가족을 아닌 적이 있지만 혹 실제 가족이 아닌 분들을 가족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뭔가 피는 끌리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좀 끌리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좀 닮은 구석이 좀 있으신가요? 가족은 닮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된 필로스 동갑내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필로스,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 동갑내기 모임은 나이가 같은 동갑으로 구성해서 40세에서 69세까지 사이의 성도님들을 같은 나이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그 연도를 뒤에 붙이면 그것이 그 모임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해 주신 필로스 56. 이 뒤에 나이를 붙여버리면 해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출생 연도를 붙이는 겁니다. 70년대 태어나신 분은 필로스 70, 80년대 태어나신 분은 필로스 80,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순모임은 잘 모여주시고 금요일이 다섯 번 있는 그 달에 필로스 동갑내기 모임을 하는 그 달이 됩니다. 순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은 계속 순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순모임 없고 다섯 주에 있는 그 주간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남성이 가장으로 등록된 가정은 남편의 나이에 따라서 부부가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싱글 남성이신 경우 같이 그 남편의 남자분의 나이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싱글 여성이 가장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면 그 싱글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셨거나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 이메일에 꼭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목양사역원에서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제게도 너무나 소중한 동갑내기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동갑내기 친구 4명이서 야 우리 학생회 예배 때 당시에는 그 중고등부 예배를 학생회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학생회 예배 때 우리 특송을 하는 그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남자 4명이 특송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특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좀 지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찬양 친구들, 찬양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 복음성가 팀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당시에 복음성가 팀이 있었어요. 뭐 그것을 좀 염두에 뒀는가 봐요. 찬양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예배 때마다 저희 동갑내기 모임이 특송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또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동갑내기 친구들이 점점 더 합류하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그 동갑내기 찬양 친구들이 해마다 연말에 찬양의 밤을 열고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그 제천이라는 그 동네는 이 기독 연합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마다 기독 중창단이 있었는데 그 기독 중창단과 그 연합을 해서 찬양의 밤 열고 그리고 또 시에서 주최하는 찬양대회에서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희는 신앙 안에서 끈끈한 동갑내기 모임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모임의 리더를 하는 친구는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모든 동갑내기 친구들은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리더로, 그리고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곳곳에서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갑내기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찬양 친구들이라는 활동을 이제 하는데, 제가 있던 그 지역은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고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2시까지는 필수, 새벽 2시까지는 선택, 그런데 새벽 2시까지는 강제적 선택 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2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는 그냥 잡아놓고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총신대학교를 가니까요, 동갑내기 동역자들이 96명이 있어요. 96명이. 신학대학원과는 좀 다릅니다. 신학대학원은 다른 일반 대학교 다니시다가 오신 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심지어 하다 오신 분, 또 해외에서 오신 분, 각종 상황에 따라서 모였기 때문에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신학교 학부는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다 동갑내기입니다. 그 동갑내기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몰라요. 지난 2주 전에 미주 다니엘 기도회 했었는데, 그 영상으로 다 우리 한번 참여하셨죠? 제일 앞부분에 가장 처음에 나와서 이제 인사만 하고 기도하고 또 광고하고 기도인도 하셨던 그 주성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총괄하시는 주성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신학교 동기, 신대원 동기, 단짝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같이 가서 한 숙소에서 머물면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야, 중요한 건 내일 이야기하자. 또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야, 중요한 건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왔습니다. 동갑내기는 좋은 거예요. 동갑내기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수다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인 그 동갑내기 모임, 또는 어떤 형태의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익이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 공동체. 이렇게 가족된 교회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는 그 앞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는 뭐 존재감도 없는데 뭐, 나는 안 보여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퍼즐, 모두가 같은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 한 몸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있는데 아틀란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책에서 소그룹의 세 가지 ABC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A는 Accountability입니다. Accountability, 책임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영성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2인 1개조로 두 명씩 묶어줘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제예요. 한 학기 동안 과제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서로 간의 상황, 또한 기도 제목, 또 감정, 어려움 등등을 나누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accountability relationship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책임 관계. 책임 관계로 두 명씩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잘 지내는지, 기도 제목은 있는지, 또 업데이트 된 건 있는지, 지난주에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책임 관계를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의 책임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 관계입니다. 옆에 분이 힘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옆에 분이 힘드는데 아무런 내가 무관심한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왜 옆에 분이 힘든데 내가 책임이냐? 그것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모두 지체된 공동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체예요. 지체. 자,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이 하나 다쳤습니다. 자, 손가락 한 지체죠. 지체. 이 지체된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이 다쳤으면 제 발이 그리로 갔기 때문인 거예요. 제 발이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제 눈이 이걸 보지 못했어요. 또 이쪽 손이 이거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모두가 책임인 거예요. 손가락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 지체된 책임관계로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책임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순모임 안에서도 순원이 힘들면 내 책임이에요.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옆에 우리 지체가, 순식구가, 옆에 믿음의 동료가 힘들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저는 참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참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책을, 교회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는 귀찮아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교회는 귀찮아. 책 제목이 굉장히 가벼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The Church Why Bother. 그야말로 교회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제 이러한 책의 그 제목입니다. 근데 그 책은 그레이스 바이블 세미네리의 제프리 존슨이란 총장님이 쓰신 그런 굉장히 무거운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너무 가벼워서 가볍게 읽다가 교회론의 그 탄탄한 교회론과 그리고 오늘날의 혼자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런 오늘날에 또 모이기를 싫어하는 오늘 세태를 지적해 주면서 그 책을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저자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중이 되는 것은 이름과 연락처, 사진을 교인 명부에 올려놓는 것 그 이상이다. 진실된 헌신과 엄중한 책임이 교회의 회중됨에 수반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한 몸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로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에 이름을 등록해놓고 우리 교적 프로그램에 우리 이름만 등록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가벼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 ABC에서 두 번째 B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B는 belonging,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아까 첫 번째 A가 뭐였죠? Accountability. 그리고 두 번째 B는 belonging, 소속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2016년에 루이 그룹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시면서 I visited your church. 내가 당신의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No, you didn't. You visited one of our worship services. 그냥 예배에 한 번만 참여한 것일 뿐입니다. Our church meets in small groups.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서 모입니다. 예배에 한번 방문해서 또는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다 안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보면요, 여행 중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에서 또는 타주에서 그야말로 탐방 오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고 끝이다 그것이, 그러면 그런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스몰 그룹 안에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서 있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선언했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한 몸된 공동체로 편입되었다, 접붙임바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공동체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적 소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엄중한 사건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스몰 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시대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차 타고 혼자 드라이버 스루에서 또 픽업하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도 심지어는 혼자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괜히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 신앙생활 하지 뭐.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아까 요한이 했던 그 말씀처럼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임을 생각한다면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목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직 성도들 간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순모임으로, 동갑내기 모임으로, 봉사 모임으로, 훈련 모임으로, 여성 모임으로, 남성 모임으로 꼭 그 스몰 그룹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가 다듬어집니다. 그래야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 물론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안 받으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산속에 가셔야 돼요. 산속에 가셔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관계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몰 그룹 안에 나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갈 거야? 없습니다. 그런 모임은 없고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 모임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심지어는 소위 아, 왜 저래? 이상한 분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을 서로 보호해주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C로 연결되는데 세 번째 소그룹의 ABC C는 케어, 돌봄입니다. 돌봄. 아까 한 몸된 공동체로 지체됨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보세요. 부족한 지체를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저분은 정서적으로 부족하고 저분은 관계적으로 부족하고 저분은 심리적으로 부족하고 저분은 영적으로 부족하고 저분은 다른 측면에서 또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스몰그룹이고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돌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스몰그룹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이 지체 좀 돌봐줘라. 또 누군가도 당신을 돌봐줄 거다. 돌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것, 서로 간에 서로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돌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그것이 성전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발간되어서 그 책을 이북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의 트렌드를 분석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Loneliness in Christ, 외로운 크리스찬이에요. 외로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36.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45.5%,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20.5%,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16.5%,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6.2%. 이민 생활은 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좀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외로움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교회에서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끝이라면 그것은 소속감이 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스몰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 ABC, 책임감과 소속감과 돌봄을 느끼시면서 가족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다니엘도 그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 혼자로서는 그 왕의 그 진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년배들이 함께 결단을 한 겁니다. 함께. 또한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엎드릴 때 세 명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세 명만. 근데 혼자 서 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동갑내기 친구는 같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많은 영적 공격 속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동갑내기 그리고 스몰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필로스가 필요합니다. 필로스. 자,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 이제 다 아시겠죠? 자, 필로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친구, 친구입니다. 이 필로스는 그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사랑을 뜻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필로스, 필레오에 나오는 그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인 그 에로스도 있고요. 자, 이 필로스와 아가페를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레오하느냐? 아니, 이제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가페하느냐?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가페와 필로스는 교차적으로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미세한 원어적 차이를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필레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마음으로 필레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필레오 하시기를 바라요. 아가페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마음으로 책임지시고 소속감을 들게 만들고 돌보아주는 가운데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또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퍼즐 조각이 함께 연결되어 만들어 가는데 그 큰 그림을 다 맞춰보니 우리의 그 교제와 사귐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필레오로 아가페 하시기를 바랍니다.